우리가 이전 시간서부터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를 말씀해서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언급했습니다. 6장은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투라고 해서 이 육적인 양상이 전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영적인 전투라고 하면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육적으로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전투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면에 그런 면에 숨어있는 면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투쟁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냥 단 한 번에 이길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실패했을까요? 오늘 그 실패한 이유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실패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실패했다. 교만한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들,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 3절, 4절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 성에서 이긴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 하기에 앞서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2절에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를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대전승을 합니다. 승전하죠. 이기죠.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근데 이 패배해버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정도면 우리가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충분할 것입니다. 상대를 얕잡아 봅니다.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소수이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한 2, 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런 자부심, 아주 자기들이 아주 승산이 있다는 아주 확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확신과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자만심입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리고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이 싸움은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투에 임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사실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하나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처음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인스트럭션, 지시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떤 전략이라고 할지 전략, 어떤 지략, 어떤 방법 어떻게 포진하고 뭐 어떻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만 한 거예요. 순종.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레딧이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모든 것을 배후에서 인도하신 걸음걸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승리였다는 것을 까먹고 뭐 그 정도면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 2, 3층만이면 이제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만심에 들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이 역사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현실을 보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의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성입니다. 이성만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이 교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이 세상 학문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서 크리스천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고 이 어떤 학문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문화나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없다라는 전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고 문화고 어떤 시빌리제이션이고 모든 것이죠. 문명도 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문명은 교만의 문명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당신 교만하다고 말해줄 수도 없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해왔어요. 아주 여러 부분에 아주 최인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교회에서 이제 보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뛰어나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출나고 능력이 있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드러내고 교만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을 항상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성의 것,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매사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아이성의 전투에 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이 이전의 전투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번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물어봤어야죠. 근데 이 전투에서 이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와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 싸움을 치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다음에 2, 3천명 올라가서 이를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하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이 없어요. 6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7장의 이 초반부까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 착각,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도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 안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할 때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만 하는 거. 그렇게 교만한 적 없어요? 어? 나만 그랬나?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적이 많아요. 하나님 뜻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만 철저히 내 자신의 포커스하고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이들에게 아이성에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기다렸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야죠. 물었어야죠.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달라고, 아니면 여호수아한테 가서 좀 하나님한테 물어달라고, 질문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자세였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요. 자기들의 뜻만 철저히 관철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삶, 여기서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에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관철시키고 내 뜻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고 요즘에 상응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생생한 음성을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 시대는 직접 주셨어요. 디렉션을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시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은요 초반부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금방 하나님의 뜻을 청중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사무엘이었어요. 처음에는 청중하고 듣고 순종하다 결국 순종하지 않죠. 그럴 때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 요즘 같으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그때 바치는 어떤 헌금, 헌물. 이 수양의 기름은 제사 예배 때 드리는 기름이었어요. 그 헌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에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와 맞먹는 죄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맞먹는 죄를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교만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사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뭐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뭐 레벨로 따진다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중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만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아이성에서 실패는 죄를 안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싸움하는 데는 매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승산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싸움을 할 때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 문제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어떤 종교적인 모습,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적 싸움에서는 백전 백승이 아니라 백전 백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백전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산다 할지라도 백패하는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생활이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죄를 자꾸만 미니마이즈 시키고 축소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요즘에 세상에 이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이런 거 다 한다고, 그 죄가 없다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즘 잘 시대를 모르셔서 그렇지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세상의 풍조고 흐름이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를 정하는 어떤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죄를 자기들이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죄를 저도 지금은 그 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지금은 다 죄만 짓는 그런 특별한 시대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 죄를 짓는 시대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만 특별히 죄로 관영하고 죄가 들끓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준 거 있는 것은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그때가 정말 인류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넘쳤다는 것입니다. 관영했다는 말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하고 결국 멸망시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관영한 시대가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21장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도 옳고 그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없다란 말은 실질적으로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이것이 옳다라면 옳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옳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고 해요. 완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으로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그거 범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Gnosticism, Gnosticist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런 말입니다. 영지. 이 앞에는 이 영적인 영이라는 말이고, 신령하다, 영적인 것이란 말이고, 지자는 알 지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알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어떤 득도하고, 체험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안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스럽고, 율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뭐 율법대로 내가 살다가 내가 잘못하면 그게 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살아도 나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것을 터득하고 영적인 것을 안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자라는 자들, 바로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의미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18절,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죠? 스스로 속인다. 라이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는 거. 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단자들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심지어는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 영적으로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 극단의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이런 영지주의자들하고 어떤 뜻, 어떤 생각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것이 나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즘에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사람이 누구냐면은 뉴에이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극단의 어떤 체험, 어떤 것을 해서 난 죄인이 아니다. 이 뉴에이지가 크리스천에게도 들어와서 어떤 체험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극단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거부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한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게 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잘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이 없어요. 중요성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삶이 중요하지 않다면 사도바울이 왜 서신서에서 그토록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걸쳐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영지주의의 주장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그 어떤 구원 이후의 삶에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적용 파트가 다 의미가 없고 다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자들 같이 영지자들 같이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성격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누구의 죄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간이 시날산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죠.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탐내서.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자손 중에 한 명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전체 공동체가 진 죄로 이렇게 치부시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이지만 이것이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지체로서 서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공동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책임을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요구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된 자로서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지체지만 하나 된 자로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와 아무로 무관이 없다 무관한 일이다가 아니라 서로 책임을 지며 서로 돌봐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이 사람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사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물건을 자기들이 취한 전리품들이 있지요 전쟁에서 승패했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다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서 자기가 몇 개를 이게 가져간 거예요. 이 신하의 아름다운 외투 한 불,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이런 것을 탐내서 결국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인마 요즘 말로 인마에 포켓한 거죠. 자기가 훔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아이성의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승리에서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죄를 그가 타협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입니다. 이런 것이 은밀한 죄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굉장히 해악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은밀한 죄, 남이 모르는 죄. 이 죄라는 성격이 굉장히 은밀히 자행됩니다. 은밀하다는 거예요, 죄가.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은밀한 장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만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어떤 성격이 그래요. 근데 그 은밀한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밀한 죄 여러분들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죄가 있으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밀한 죄를 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던 사람, 졌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시편 32편의 다윗을 보면 그의 표현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졌을 때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을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였더니 이 말이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내 죄를 여호와께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은밀한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의 공동체인데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투에서 패배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패배시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승리를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시킵니다. 왜 패배를 시킬까요? 패배를 시킴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가 드러납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간의 그 죄가 죄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전체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이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죄를, 우리 언약의 공동체에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징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패배시킵니다. 패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깨우쳐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이 패배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 영적인 실패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무조건 사랑한다. 나는 걔가 잘못해도 엇나가도 뭐 그냥 타락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징계조차 안 하고 아무것도 해도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죠. 근데 아무런 징계도 안 하겠다. 자식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렸을 때는 특히 징계해야 됩니다. 초다를 참, 성경의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초다를 참으면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실 때요, 어떤 패배를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남유다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그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전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의, 자기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까지 그런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픔을 가지지 못할 때는 때로는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 자신을 보지는 못해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만 하시고 멸망만 시키셨나요? 에스겔, 이사야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해. 구걸을 하는 것 같이 제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럼 너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죄 은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픔을 주시면서까지도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초대를 합니다.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그것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회개, 돌이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안 하니까 심판 후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의 메시지가 언제까지 가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가서 나라가 다 망하게 돼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도 계속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죄가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만, 바로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때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되지 않는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좌절, 나의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패배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패배에서 일어나는 사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10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의 어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투정하는 듯한 말입니다. 원망어린 섞인 말입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투정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입니다. 투정어린 것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평 같지만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 같지만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이 원망과 기도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랑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망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사람들 찾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원망하시려면, 차라리 불평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시추에이션을,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의 그 탄원 섞인 그 여러분의 아픔과 그런 답답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듯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탄원이 아닌,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그런 실패에서 승리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나가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정확히 하나님이 짚어주세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것 때문에,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지게 된 것이다 라고 아주 지적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감추어두었다는 거죠. 범죄했다는 거죠. 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적, 책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데 부담이 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듣고 싶지요. 근데 성경에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하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할은 우리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조건 위로하고 무조건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실패에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해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 책망받고 반응하고 다시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실패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다. 순종은 어떤 건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이 또 목사님이었고 목회자요, 부흥사로 활약했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순종은 우리 자신, 이웃,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초초에 완전히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묵묵히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